오늘 야고보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길은 무엇인가?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의 조명 아래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몇 시간 동안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나누었었죠. 그런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길, 하나님께 가까이 하도록 인도하는 길, 첫 번째로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제 자신의 그 서신서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그 정말 간절한 마음 속에서 성도들이 인내하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서술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면 어떠십니까? 성도의 삶에서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강조를 하는 바이고 또 우리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건 사실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기도에 대한 어떤 내 마음의 확신이나 어떤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절감하는지에 대해서조차도 우리는 그때 좀 애매하게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기도를 하다 보면 좀 허공에 기도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참 도대체 기도가 뭔가 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때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셨다. 그러면 이 기도가 신기하네. 그리고 시작했는데 또 응답하시면은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하네. 또 응답하시면 기도가 정말로 이거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기도의 길이 열려야 되는데 그런 길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열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삶에도 항상 굴곡이 있고 침체가 있고 그렇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제 권면과 또 이제 관심을 이제 고취시키기 위해서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이제 대부분 보면 내가 원하는 걸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방법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 그러면 이제 우리 또 그 방법을 배우기에 또 바쁘거든요. 근데 이 기도는 방법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핵심을 우리가 잘 간파하고 있어야 우리가 기도의 진수로 들어갈 수가 있고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많이 이제 중심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한 에피소드를 제가 또 하나 소개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한 인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농업 과학자였던 땅콩 박사 카버를 아시나요? 유행과 주제 같습니까? 땅콩 박사 카버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뭐 모르는 아이들이 없을 겁니다. 학교에서 다 배우고 이분에 대한 책도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1864년에 태어나서 1943년에 작고하신 분이세요. 약 한 150년 전쯤 태어나신 분이죠. 아, 이분은 흑인이신데 부모도 모르는 채 아주 불우한 삶을 살았던 그런 흑인 과학자입니다.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세상을 바꾼 노예, 하나님이 사랑한 과학자 이렇게 불립니다. 그 흑인을 위해서,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자신의 생명을 헌신한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모든 흑인들은 물론 존경했지만 백인들 중에는 그를 미워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카버 박사가 작고했을 때는 그를 미워한 백인은 한 명도 없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태어나서 자라던 시기에는 남부에 이제 미국의 그 산업의 주역이었던 면화 재배가 아주 성행했던 때였습니다. 뭐 카튼 필드라는 유명한 노래도 있고요. 굉장히 이것이 이제 미국의 아주 큰 경제의 힘이 되는 그러한 예, 재배 사업이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한 땅에다가 면화를 계속해서 여러 번 재배를 하다 보니까 이 땅이 황폐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 땅에 있는 질소가 다 이 면화 재배 때문에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소 성분이 없는 땅이 되어버리니까 땅이 황폐해지죠. 그러면 농부들은 어떻게 할까요? 새로운 땅을 또 찾겠죠. 그래서 면화 재배를 하면 거기서 또 땅이 질소를 빼앗겨서 황폐해지고,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미국에 이 면화 재배를 할 수 있는 땅이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이제 다 사용되었고 또 그 땅들은 모두 다 황폐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카버 박사가 질소를 잃은, 질소를 빼앗긴 땅에서는 땅콩 재배를 하면 잘 된다. 그래서 이것을 거의 국가적으로 이제 본인이 제안을 해서, 그래서 큰 이제 땅콩 농장을 이제 여러 곳에다 세우고, 그리고 이제 땅콩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예측했던 대로 땅콩이 질소 없는 땅에서 잘 자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콩을 재배하는 동안에 어떤 과정에서 또 땅으로 질소가 공급되는 일이 있어서 땅도 살고 이제 땅콩 이 사업도 살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많은 땅콩을 수확을 거두게 되었는데 이 일이 또 오래 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땅콩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과잉 생산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아무리 헐값에 팔려고 해도 팔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제 곤경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이때 국가적으로 제안을 해서 일을 이제 벌리고 그리고 잘 될 때는 굉장히 칭송도 받고 했던 이 카버 박사가 이런 뜻하지 않은 위기에 봉착하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괴로웠겠죠. 뭐 그를 또 비난하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을 리가 없겠죠. 아주 괴로운 그런 막중한 책임감 속에서 괴로워하던 시기에 그가 일기장에 쓴 한 그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마음이 괴로워서 10월 어느 날 새벽 해 뜨기 전에 산속으로 들어가서 거닐다가 떠오르는 해를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창조주시여, 당신은 무엇을 하시려고 이 우주를 창조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는 너의 작은 소견으로 너무 큰 것을 알려고 하지 마라. 네게 알맞은 것을 물어보아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다시 여쭈었다. 하나님, 그러면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이란 이제 땅콩 재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어려워진 사람들이요.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직도 내가 감당치 못할 큰 것을 묻고 있구나. 그런 쓸데없는 것은 묻지 말고 내가 마음속으로 진정 원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말해보라 고 하셨다. 나는 너무나도 엄숙해졌다. 한참 만에 나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무엇을 하시려고 땅콩을 심게 하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옳지, 이제 됐다. 너는 땅콩을 들고 실험실로 들어가서 연구를 계속하여라. 이 말씀, 이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카버 박사는 땅콩을 들고 연구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제 연구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땅콩을 이용해서, 놀라지 마세요, 마가린, 비누, 요리용 기름, 화장품용 기름, 인조사탕, 인조밀가루, 땅콩버터, 그거밖에 저는 잘 몰랐는데요, 땅콩버터, 잉크, 물감, 구두약, 연고, 크림 등 땅콩과 관련된 105가지의 음식과 또 땅콩과 관련된 200여가지의 식용품을 발명해내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남부 주민들은 땅콩 재배로 해마다 이제 엄청난 돈을 이제 벌어 수익을 올렸고요. 이런 말미암아서 미국 경제의 반이 남부니까 남부 경제가 살면 미국 경제가 다 사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경제가 견실하게 올라섰다는 얘기입니다. 한 유명한 상원 의원이 카버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그 모든 것을 어디서 배웁니까? 그랬더니 그가 그것은 책이죠. 그랬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책입니까? 그 되묻자 카버 박사가 웃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과학자들이 많으신데 과학자들에게 성경이 과학의 기초가 되는 책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카버 박사의 유명한 이 간증에 힘입어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 자신도 실험실에서 실험할 때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저를 잘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그것을 우리 또 PhD하고 하는 우리 실험실에서 일하는 우리 우리 이제 형제들, 주로 형제들이죠. 형제들한테 이제 이 얘기를 해주면은 실제로 해보는 청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막 자기 기계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카버 박사처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많이 경험했고 또 간접적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카버 박사 일화에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오늘 주제에 맞춰서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과의 오고 가는 대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죠? 하나님과의 대화가 오고 가고 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못 모르고 물어봤다가 무안도 당하기도 하고 또 다시 묻기에 겁이 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그 신경의 변화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셨죠? 신경의 변화는 그것은 바로 기도로 말미암아 누군가와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그 나 혼자 들썩날썩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런 것들이 기도 속에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정말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소명의 소명됨을 깨닫게 하고 또 주님의 인도에 따를 때 이 농업과학자에게 예비하신 엄청난 유업의 축복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했던 그 훨씬 이상의 것이 그에게 부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라는 것을 한번 좀 먼저 그 정의를 좀 말씀드리고 그 중심적인 의미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진실하고 벽이 없는 만남, 이건 실질적인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남과 교제, 소통입니다. 소통. 내용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식하고 있느냐? 내가 그분께로 나와서 그분 앞에 있느냐? 내가 그분과 지금 대화를 시작했느냐? 지금 진행 중이냐? 아니면 지금은 대화를 마쳐야 할 시간이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살아있지 않고 기도의 주관자가, 기도의 주체자가 내가 되어버리면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딱 다 됐다고 어느 정도 이제 직성이 풀리면 기도를 그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가 늘 사람마다 보면은 패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정해져 있어요. 저 사람 이렇게 기도하겠구나 그럼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도의 주관자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소통과 대화가 실린 그런 교제가 없는 기도는 마치 된장이 없는 된장찌개와 같습니다. 된장찌개에 들어가야 할 그 재료들은 다 들어갔는데 된장이 없어요. 그럼 그건 된장찌개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소통이 없는 기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내용, 기도의 형식과 기도의 모습은 갖췄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추구하시는 그런 기도는 아닙니다. 또 다른 종교에서는 어떤 기도를 추구하고 있는지 몰라도 성경적 기도는 아닙니다. 잡곡이 없는데 잡곡밥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원을 아뢰는 것이 주로 이제 기도의 내용일 가능성이 큰데요. 물론 그 간구 중요합니다. 그것도 기도의 한 일부분이죠. 그것도 당연히 기도 속에 포함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독교 기도의 본질은 아닙니다.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그냥 인간적인 인간의 종교심의 표현입니다. 나보다 어떤 큰 신이 있을 것 같아서, 그죠? 그리고 그 신은 나보다 크니까 내가 빌면 어떻게 좀 잘해줄 것 같아서 그렇게 비는 것 뿐이죠.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교통. 뭐 대화든지 아니면 느낌의 교류든지 아니면 영감이 떠오른다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교통으로부터 이 교통하는 이 역사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이 내게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기도하기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이었는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새롭게 알지 못했던 것들을 열어주시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세계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그 자원들, 그 내용들이 공유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또 뭐 다는 아니지만 물론 소유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강조점을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아,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는구나. 아, 병들었을 때 기도하라는구나. 그럼 그게 고난을 풀어주고 낫게 해주는, 병을 낫게 해주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본문의 의도를 조금 빗나간 것이죠.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빗나갔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를 하면 고난이 풀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지금 야고보의 심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병든 교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만 단순히 병낫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죄를 지어서 이제 병에 든 교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알코올이라든지 아니면 뭐 마약 중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은 내가 그런 자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은 그 병만 낫는 데서 끝나는 것을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진실한 그 핵심 속에서는 훨씬 더 우리가 간구하는 것 그 이상의 축복이 열리고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6절에 보시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의인이죠? 야고보는 지금 이것입니다. 야고보 공동체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의인의 모습이어야 한다. 이 의인의 모습을 갖추는 사람들은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의인이란 누구죠?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 그건 당연히 아니죠. 그건 아니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의인이라는 사람은, 의인이라는 존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말씀의 안내를 받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안내를 받는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도 보셨지만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셨으면은, 판단하지 않으면은 그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힐지는 아직 잘 몰라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늘 판단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자기 판단을 유보해보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판단하지 않는 삶에 어떤 축복을 부으시는가? 내가 판단하지 않으면 내가 작은 자처럼 느껴질 것 같고, 내가 꼭 지는 자처럼 느껴질 것 같아서 계속해서 미리 앞질러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딱 멈춰보니까 아, 참된 승리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인내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인내의 결과는 아직 뭔지 잘 몰라요. 경험적으로는. 그러나 주님께 몰두하기를 사모하고 그 마음으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한번 참아보리라, 그리고 기다려보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행위가 따르면 그 다음에 부어주실 그 큰 축복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을, 못하는 그러한 내용의 큰 축복이더라, 이런 말씀이죠. 이런 순종이 바로 앞서서 2장에서 같이 함께 강조되었던, 말씀 나누면서 강조되었던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은 순종의 믿음입니다. 순종과 믿음은 바로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고보가 언급하고 있는 의인은 모든 성도를, 그냥 성도의 타이틀만 얻었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뜻이 있든지 기질이 어떻든지 자신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랠 건 아래면서도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이것이 바로 나이지만, 나의 지금 그냥 그대로의 모습이지만 난 이거 그냥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믿음에 적극적인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제가 정말 한번 주님 따라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 무엇을 얻는지를 지금 야고보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니까 그게 그냥 그대로 다 이루어졌네, 이게 아니라 이제는 나의 기도 제목이 올려드려졌지만, 간구되었지만, 그 간구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큰 세계를 보고 내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간구드렸던 나의 1순위의 간구 제목들은 2순위로 밀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이런 큰 축복을 경험한 것이 너무나 좋고 그것이 내 인생에 절실하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 물론 자신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그것보다도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간다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에도 3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능히 더욱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꼼꼼하게 잘 그 뜻을 헤아리면서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도 없었고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지금 부어주시고자 하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고난 속에서도 기도할 때 얻는 유익이고, 질병 속에서도 기도할 때 얻는 유익이고, 심지어는 죄를 짓고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도 그냥 죄만 사해 주시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큰 축복으로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런 유익을 찾게 하기 위한 그런 귀한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떤 잘못을 했든지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좀 더 가슴을 펴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눅들면 자꾸 더 주눅들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이것이 끝이 없을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이제 중년의 나이를 지나가시는 분들 50견 걸리시죠. 50견 걸리시면은 이게 점점 더 강도가 세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게 금방 끝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죠? 50병 걸리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거 걸렸던 그 상황 속에서 이게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러나 1년, 2년 이렇게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문제는 1년 동안의 고통이 너무 심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끝까지 무덤에까지 갈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뭐 아픈 것이 3일만 강도 고강도 그대로 가면은 이거는 죽을 병 걸린 거 아니야? 이미 벌써 죽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벌써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일이라는 사실을 아시겠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에 대해서도 몰랐다. 이 속에 숨겨졌던 새로운 가치, 그것들을 발견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자, 이런 가치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이런 가치들을 찾을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축복인데, 이러한 가치는 어떤 내용을 갖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삶과 또 더 나아가서는 역사에 대해서 안목의 확대가 일어나고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말이죠, 그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안목이 확대되고 전환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스타일을 고수합니다. 남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존심 상하고 기분도 상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것을 곰곰이 자기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서 이것이 내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나 그 비방이 사실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을 진지하게 하나님께 고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직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신 말도 맞지만 나는 내 그냥 방식 그대로 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안목이 확대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전환이 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특별히 제가 이제 50대 중반의 나이를 지나가다 보니까 제 나이 때는 너무나도 이게 굳어질 수 있는 나이인 것 같아요. 남이 얘기하는 거 별로 듣고 싶지 않고 그냥 내가 하는 대로 살 거야. 나 여태까지 살았어. 이런 식이라는 거죠. 찔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일부러 찌르려고 한 건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찔리는 것은 정상적이라는 일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기 스타일을 고수하고 살면요, 노년에 가서는 얼어붙습니다. 그냥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노인이 되면 어떤 신령한 힘을 받아가지고 내가 더 확 갑자기 막 마음이 커지고 넓어지고 이렇게 됩니까? 집사님들 다 아시죠? 그렇게 안 되는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안목의 확대와 안목의 전환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가 민수기 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유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는 자유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뭔가 속박이 되면 더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예 또 속박이 돼요. 그냥 속박이 미리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뭔가를 자유하겠다고 하는데 그 자유는 어떤 자유를 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유는 자기를 깨고 나가서 황량함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황량함에 부딪혔을 때 닥치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자세를 자유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경에서 정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부분,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담대한 사람. 그 담대한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 섰을 때는 겸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또 삶의 역사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때는 정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질이 갖추어지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기도의 진정한 축복을 많이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나와 공동체의 이 고난이 우리가 뭐 잘못해서 이랬나? 맨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고난이 왜 필요한가? 물론 반성할 거 반성하고 그리고 고칠 거 고쳐가야죠. 그러나 이 고난이 왜 필요했는지를 알게 하는 것. 그리고 그 고난을 수용하지 못하고 못하게 되면 그 상황을 탓하고 원인 제공자를 찾고 싶어지죠. 누가 잘못한 거야? 당연히 찾고 싶어지죠. 그러면 찾아서 뭐하게요? 비난하는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괜찮아. 그리고 가서 따뜻하게 안아줄 사람은 몇 퍼센트 잘 안 될 것 같아요. 당신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힘들어도 그래도 괜찮아. 이런 포용이 있어야죠. 그래야 그 사람이 마음 놓고 또 한 번 죄를 짓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사람 속에서 자신이 세워지는 것이죠.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꾸 이게 고난을 자꾸 남 탓하고 이렇게 원인 제공을 자꾸 이렇게 되면은요, 자꾸 인간 중심적인 자기 이기심 그리고 자기 방어만 세워집니다. 자기 방어가 세워질 때 그 날카롭게 나타나는 모습들 다 우리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목적을 완전히 빗겨가는 것이죠. 실제로 잘 믿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심한 질병에 걸리면 아주 중한 위중한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이 자기를 치신다고 말하거나 또는 인간의 나약함, 인간이 살아봤자 이렇게 병되니까 아무런 힘이 없구나 그리고 그냥 질에 압도되어서 그냥 하나님 믿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중한 병들이 걸리신 우리 성도님들 많으시지만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유명한 시인, 정치가, 세상에서는 세도를 떠는 권력가들도 한 번 딱 병에 걸려서 죽게 되면 이거 아니네. 그리고 지레 그냥 벌써 죽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질병 너머로 주시고자 하는 그 가치를 찾지 못하니까, 그 유업의 축복을 찾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거기서 포기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고 야고보서를 마무리할 텐데요. 자, 오늘은 성찬식과 연결해서 그러면 이 유업의 축복을 얻는 성경적 인물은 누가 있을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성찬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유업의 축복을 얻은 대표적 인물 누구입니까?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다행히. 대표적 인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죠?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오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안에서, 고난 속에서 당신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100%의 순종을 잘 이루셨다라는 뜻입니다. 순종을 배웠다. 이루셨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건데 이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은 그전에는 불완전했는데 지금은 온전해졌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온전하게 되셨다는 뜻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영광된 미래의 유업의 축복을 받고 향유하기에 이제 온전한 그러한 단계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워서 순종을 하니까 그 다음엔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에 대해서 한치의 놓침도 없이 그것을 다 자기의 것으로 받고 그것을 향유하고 누리게 되었다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뜻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 길을 가서 큰 영광의 축복을 얻으셨으니까 모두 다 그렇게 큰 결국 영광의 축복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의 간절한 기대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죠. 그러나 죽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죠. 사랑은 죽는 것이니까요. 죽지 않는 것은 참사랑이 될 수가 없으니까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내가 그에게 자존심과 나의 모든 판단과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앞에서 죽습니다. 그러면은 나의 그 죽음 속에서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 사람이 살아나면 죽었던 나도 그와 함께 또 살아납니다. 같이 사는 길이죠. 그래서 사랑은 죽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의 죽음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이 참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죽으시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영광의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큰 축복을 받으셨어요. 히브리서 말씀이 지금 그것을 뒷받침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큰 축복, 예수님의 축복, 그것을 한마디로 한 타이틀로 하면은 무엇이 될까요? 굉장히 교리적이기도 합니다만 실질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얻으신 그 큰 타이틀은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라는 그 뚜렷한 분명한 그 사실 속에서 그런 타이틀을 얻으셨고 이 우주적으로 그런 타이틀을 받은 사람이 존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독특하게 유일하게 그 타이틀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물의 주로서 또 왕으로서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장차 따를 자들을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신다라는 말씀은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민서가 난 너를 기억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 저의 존재의 가치를 너무나도 충분히 인정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면서 모든 사역을 하고 큰 일을 했어도 나는 그를 기억하지 못한다. 나는 그를 모른다.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그 사람을 정말 기억 못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네가 한 그 일, 너의 그 존재의 가치가 너무나도 형편없이 너의 그 거짓된 일 때문에 망쳐졌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기억해 주세요. 여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억하면서 성찬식에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This do in remembrance of me. 사실은 커버가 씌워져서 그렇죠. 이거 비키면은 이 앞에 살짝 조각이 되어 있는 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존재, 그 가치를 충분히 충분히 인정하시고 싶은, 정말 높여드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